엘리엇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1927년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생한 선교사입니다. 위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나이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고 뛰어들어간 선교사입니다. 당시 미 전도 종족이었고 또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이 원시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을 복음화하겠다 무모하게 들어갔던 이들이 29살의 나이에 1956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갔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또 한 살짜리 딸 그의 죽음을 보고 남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아우카족의 혈연단신으로 이 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 아우카족에서는 외부인을 무조건 죽이는데 단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가야 될 때 마지막 날 밤에 온 마을에 추장과 그들의 모든 부족들이 모여서 이 여자를 환대하고 송별하는데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3년 전에 그 강가에 죽였던 5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그 아우카족의 추장 그리고 추장의 아들 그를 죽였던 당사자가 받을 충격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그 마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들이 그를 죽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1956년에 미국에 전해졌을 때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허무한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세상에 많은 언론과 매스미디어들이 휘튼을 졸업한 이 유능한 청년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또한 복음계에 또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숭고한 순교와 선교에 대한 불이 이 미국 대륙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남자,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 사랑에 불붙었던 이 남자를 제가 가장 좋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며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여 뜨거운 하늘의 미랄, 예수의 심장에 붙들렸던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지 미지근한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 말이 아멘인 충성되고 신실한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보고 너의 심령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자, 너가 미지근한데 나는 너를 토하겠다. 너를 버리겠다. 너를 지옥불에 던지려고 한다. 너는 미지근하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 목수의 아들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청년 목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까지 몇십 분의 대화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무엇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엄청난 교회사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제자 공부 성경 공부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날개 열두 날개 무수히 많은 신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예수를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면 그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필 받아 갔더라는 거예요. 필받아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생각,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나기까지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의 책망과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부인을 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은 몇십 분이면 충분했다. 필받아 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많은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받고 박사학위 받아서 주님 따라갔던 게 아니라 필 받아서 그저 그가 좋아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옥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즉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들고 아버지까지도 버려들고 쫓아갔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차가운 생수로 쓰는 물도 아니라 누구에게 먹을 수도 없고 온천으로 쓸 수도 없는 애매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구원과 직결돼서 통하여 내겠다. 통하여 낸다는 것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미지근한 것의 결론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엔딩은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십시오.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들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가 미지근한 건 현상이다. 너가 미지근한 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그 내면에 너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너가 아무리 뜨겁게 살고 싶어도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 너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은 나를 보면서 주님은 너를 보면서 너 참 곤고한 영혼이구나. 너 참 가련하구나. 너 돈에 너 물질에 너 이 미국 와서 살아보겠다고 너 곤고하고 가련하게 사는데 너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너는 헐벗고 있고 너의 눈은 갇혀져 있고 너는 가난해서 궁핍한데 그런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미지근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들 심령에 무엇이 있었냐?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더라. 여러분 10대들을 보십시오. 10대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의상이 흔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는 패역한 시대가 되었는데 보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첫 대면에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대 아이를 불러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땅끝까지 보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엘리 가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쩌렁쩌렁 울릴 놀라운 일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보이 사무엘 10대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가 끝나면 부르짖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었던 10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던 아빠에게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가죽 허리띠로 두들겨 맞고 그런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10대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곳의 10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풍부하고 부여로워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를 업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99가지 받았는데 한 가지 받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상한 아이들로 성장하더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 통장이 있고 그 통장에 1달러만 들어가 있어도 전 세계 상위 30% 여러분들 경제적인 소득과 수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통계가 그럽니다. 여기 전도사는 전 세계 상위 30% 안에 드는 럭셔리 고소득창 고소득층 전도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럭셔리한 부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주차장을 보십시오. 벤츠, BMW, 제규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우리가 구역에서 나누고 청년들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부르짖으면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난 민망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나눠주지 않았다간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 부족합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전 지금 다음 달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말하기를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었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구나. 배가 고파야 문제가 생겨야 사람 기도합니다. 고난이 와야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인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물질적인 풍요, 풍요로움, 안락함, 따뜻함, 아무 문제가 없는 그들의 삶. 그것이 너희들의 재앙이고 저주였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갈 때 보통 25도, 영하 30도, 35도 단 한 사람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덕을 넘어오는 청년, 힘드니까 교회에서 자는 애, 저같이 집이 가까운 사역자도 이미 약 10분만 걸어가면 정신 자체가 완전히 깨어버리게 춥습니다. 우리 올란도를 보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운전하고 오는 순간까지 잠이 안 깰 때가 많아요. 따뜻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가동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크고 있고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여기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일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대신 예수가 채워져야 될 마음을 학위와 돈과 명예와 다른 수도 없이 잡다한 것들로 채워놓으면서도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넌 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넌 참 가련하구나. 너 참 유감이구나. 너는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부유하다 믿고 있으니 너 참 가련하구나. 자신에게 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인색한 영혼이 넌 되어버렸구나. 많이 주었는데 결국 너 새끼 자식 그거 한두 명 먹여 살리고 다른 아무런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지도 못하는 너 참 가련하구나.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62호 70이요 강건해야 80 안기와 같이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뭘 하라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왜 너는 감사할 줄 모르고 참 곤고하구나. 참 가련하구나.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쯤 됐죠. 한 연예인 부부의 결혼식을 연애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 부부는 크리스천 부부인데 그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내 연예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즐거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몇 년 뒤에 남편이 연탄가스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졸지간에 과부가 되고 인생이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방송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몇 년 뒤면 이혼하고 몇 년 뒤면 남편이 바람피고 몇 년 뒤면 연탄가스 먹고 죽고 몇 년 뒤 몇 스텝만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몇 스텝만 지나면 불과 유황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사위를 죽이고 이제 두 딸 데리고 도망쳤는데 두 딸이 내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야 되는 그 사태가 오는데도 모르고 돈이 좋아서 내 육신의 평안함과 안위함을 위해서 그대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면 저 같은 사역자 기도하면 곧바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보이지 않구나. 주님의 뜻을 모르겠구나. 정직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변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가 예언을 했다고 하고 너가 통변을 했다고 하고 너가 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이 멀었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었구나.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 있구나.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구나. 수치를 모르는구나. 돌싱. 여러분 돌싱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누님이 저한테 전화통화하다가 너 돌싱이 뭔지 아냐? 모릅니다. 돌아온 이혼남녀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창조의 법칙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다해 지키라고 했는데 이혼하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혼전에 동거하고 혼외 정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가 둘이네요. 내가 아이가 둘이야. 두 살 차이네요. 두 살 차이야. 근데 연년생으로 애가 하나 생겨서 내가 지웠어. 연년생이 힘들거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였어. 연년생이 힘들어. 아니, 생명을 주었는데 죽여놓고 내가 지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낙태됐으면 평생 하나님, 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절 용서해 주실 수 혹시 있겠습니까? 제 인생, 남은 인생 이런 사람들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웠어. 이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파인.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청년과 가늠하고 교회를 사직하면서 수십억의 퇴직금과 수억 원 상당의 성중독 치료비를 받아서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인터넷에 대대적인 홍보와 자신의 설교, 자신의 교회를 디자인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교회 홈페이지를 열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수천의 청년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목사가 부자 세습하고 교회 돈 횡령하고 총회에서는 용역들과 가스총으로 무장하고 금권 선거하고 있고 총회장에 못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남의 큰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학위 논문을 위조했다고 의심을 들자 난 학위를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위를 만약에 위조했으면, 내가 표절했으면 난 이 목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은 100% 표절입니다. 상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 있을 테니까 저에게 주시는 월급을 반 정도 깎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돈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반 깎아달라고 6개월 동안 가서 좀만 여러분들 수그러들면 내가 컴백해서 다 해먹겠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귀를 담아 들어야 됩니다.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에레미야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놀랍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야 이제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데모를 하고 이건 아니다 썩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틀린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게 여기니 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벌거벗은 수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게 문제이기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그 수치를 모르는,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거라. 자, 내가 너를 권하는데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안약을, 또 나에게 흰 옷을 사가져가거라. 내게 와서 사거라.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눈 열어줄 수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이다. 너의 가난함, 너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건데 그 가난함은 내게 와서 사야만 한다. 너의 수치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느냐. 너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무리 가린다 한들 너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날 터인데 내가 가죽 옷을 지어 너를 입혀줘야 되는데 내게로 와서 너 사거라. 둘째,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은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와서 사 가야 되는 거예요. 밭을 발견한 이후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샀듯이, 여러분 기성세대들 보십시오. 나이가 50이 넘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만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라. 너의 얼굴, 너의 인생의 나이테다. 너가 표독스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돈에 찌들려서 세상의 욕망으로 산 것들, 그래 너 마음만 넘어가면 얼굴에 다 나온다. 교회에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돈 좋아하셨군요. 욕망으로 사셨군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셨군요. 가정에 민폐를 끼치셨군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군요. 얼굴에 나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내게서 사가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열심이고 기도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서 하도 무릎을 꿇어 이제는 50이 넘어 60이 넘어 무릎을 더 이상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으로 살았고, 이러한 금과 같은 영적 재산이 나이가 들면서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란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이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냐.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란은 연단을, 자 불로 연단을 하는데 너 이 불로 연단한 금 참된 불을 갖고 싶냐? 그렇다면 환란을 받거라. 환란을 통해 너를 연단하겠다. 그 연단은 너를 인내하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뭐 넌 버텨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이런 번씩 용서해야 되고 퍼주되 남김없이 줘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야 되고 너의 것을 뺏어가는데 속옷까지 내어주지 않으면 이 인내를 이룰 수가 없는데 결국 이것으로 소망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가 시절을 쫓아 주렁주렁 맺혀진 이 나무. 이제는 길가, 길 밖에서 지나가다가 누구나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너다. 열매는 나의 피와 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불로 연단한 금을 갖게 되면, 한 사람이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의 목회자가 성령의 귀한 열매와 불과 금을 연단을 통해 얻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 속한 많은 교인들과 저 같은 부교역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깨트려서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부수고 허시라고 희생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서 누구 너희들 먹거라 하는 게 불과 같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주고 심지어 길 가다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멍청하게 왔다가 따먹고 그것을 먹고 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 불로 연단한 금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의 말에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너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에게 내 신령한 은사와 보화를 부어줄 것인데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불로 연단한 금이 이것이다. 또 너는 나에게 흰 옷을 사서 입거라. 예수 보혈의 흰 옷을 입거라.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제 주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잔치에 참가해야 되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해진 흰 옷, 더럽혀지지 않은 옷, 죄와 세상의 속세함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고 오라. 내게서 사거라. 제가 많은 엄마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첫째 이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입혀주냐? 기독교에 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사립학교 가면 유니폼 있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저건 예수의 흰 옷이 아닌데 왜 교회에, 종교에, 기독교에, 철치에 옷을 입고 있는가? 철치맨이 되지 마십시오. 선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다시 때묻지 않게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기는 자는 우리가 오늘 본 라오디게아 말씀 바로 전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입은 이 옷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이사야의 눈이 열리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봅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 선지자가 난지 8일 되어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차립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매일 할례를 받으려고 피값을 흘리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드는데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눈이 열리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이 아이가 장래의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려 자신들을 둘러쌓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붙은 불말과 불병거를 본 종 게하시처럼 또 메시아를 단독으로 독대하면서 여러 차례 그와 대화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결국 그를 죽이는 데 내어준 빌라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며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 그를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러한 백성들 되지 말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기에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희가 싫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회개하거라. 19절, 20절, 21절, 22절 다섯 가지 촉구하는 게 나옵니다. 너 열심을 내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내라. 너에게 있는 열심을 보이거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찾고 죄와 속세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던 너희들이 그것을 끊고 열심을 내거라. 회개하라. 너희가 마땅히 내게 해야 되는 돌이킴에 너희들의 행동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문을 열거라. 귀 있는 자는 22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너희들 돌이키거라. 그 다음에 이기거라. 이겨서 반드시 내 보좌에 내가 앉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고 반드시 그 보좌에 앉거라. 우리 오늘 특별히 이 주일 거룩히 구별되어서 나온 우리 모든 반석교회 교우들 그들의 가정 식구들 모두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같이 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